숨은 신을 찾아서 34장, 35장, 36장 요 세 개가 파스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의 팡세 읽어보면 두서없어요. 파스칼의 팡세 읽어보면 두서없으니까 좀 간교한, 간사스러운 제안을 드리자면 34, 35, 36, 요거, 숨은 신을 찾아서 34, 35, 36, 요것만 읽으셔도 되지 않겠나. 이걸 쓸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예전에 문학고전 강의 하고 그럴 때는 황세 촘촘하게 읽고 그래야겠다 하면서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숨은 신을 찾아서 이거 쓰면서는 저도 뭐 강의를 재활용해서 책에다 쓴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얇은 책 하나 쓰면서도 꽤가 난 셈이죠. 죄송합니다. 꾀를 부려봤어요. 강의할 깊죠? 책 쓸 때 굉장히 힘들고 막 그러면서 아 이건 그냥 옛날에 강의한 거 강의 자료 강의 노트 막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그냥 이거 재활용해야지 이런 꾀가 났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참 어땠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걸 뭐하러 하냐. 근데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힘든데 참고 하는 거 그건 참는다는 게 인내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내력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공부할 때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다 보니 힘들고 그래서 참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하는 동안에는 몸이 좀 힘들고 좀 지치고 하지만 그럴 때는 인내력이 들어가지는 않죠. 즐거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즐거운 고통을 누릴 때는 즐거운 고통을 누리게 행할 때는 그 인내력이 사용되지 않고 아휴 저 인간 진짜 내가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저런 인간을 계속 참아줘야 하는가? 그래갖고 그 순간 딱 연락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인내력이 그동안 들어갔던 거죠. 제가 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곤 하는데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인간의 인내력이라고 하는 건 유한한 자원이라고.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내력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참아주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인내력이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력이 소진되었다는 걸 뭘 말하냐? 마땅히 참아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못 참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인내력은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여기서 인내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그냥 그 되게 우리에게 인내력 발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인간 때문에 만들어지죠? 그죠? 이를테면 신에게 기도하는데 아우, 기도하는데 졸리고 피곤해 힘들어. 그런데도 내가 그냥 참고 해야지 하는 건 인내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참는다는 말을 잘. 그래서 저는 인내력을 발휘하는 일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 인내력을 발휘하게 하는 인간들을 거의 다 끊어버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는데 그럼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는 인내력 안 쓴다니까요? 즐거운 고통이에요.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파스칼이 그런 사람이니까. 아유, 파스칼 팡세 읽으면 이 사람 너무 힘들어해. 막 고통스러워해. 괴로워해.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막, 응?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아유, 두려움은 그냥 관둬버리지. 왜 자꾸 신에 대해서 인내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 파스칼 같은 사람이 이렇게 팡세 읽어보니까 아유, 이 고통스러운 짓을 왜 하고 있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럼 변태 아니냐? 변태 아닌 것 같아요. 파스칼의 팡세에서 핵심 명제가 뭐냐?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요거예요. 이 무한한 우주라고 말을 했지만 막막한 것, 이것이죠. 막막함. 두려움의 원인은 무한한 우주 그것의 고요함이다. 그리고 이런 무한한 우주의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파스칼 팡세의 그 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필립 셀리에 판인데요. 뭐 아구스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독실한 신앙인이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팡세를 읽을 때 뭐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기독교도의 두려움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기독교도에게만 심각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 이거는 꼭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살아온 나도 모르게 그것의 습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우주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실존적인 두려움이잖아요. 실존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우주를 인간이 만든 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상황에서 오는 것, 그거는 피어죠. 이게 두려움인데 사실은 우주에 대한 두려움은 이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걱정스러운, 이게 우리가 그런 걸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한국어 참 재밌어요. 이 묘한 뉘앙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한국어의 재미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그 인베딩, 한국어 얘기하면서 영어 섞어서 말하네. 그런 뉘앙스가 묻어들어가 있는 언어로서 그 의사소통하면 생각하는 힘이 늘어나요.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생하고 아기자기하고 자기 선생님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험들이 없다는 걸 발견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배우는 거죠. 아무리 그 양반하고 친해지고 어쩌고 해도 퍼뜩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선생님이 주지는 못해요. 그건 비언어적 소통과 일종의 멘탈 맵, 심상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파스칼이 우주를 생각한다,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지금 두려움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 것, 그런데 딱 태어나 보니 이 세상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존재잖아요. 피투성이라고 그러죠. 그 피투성이가 되었다, 피가 질질 흐른다 이런 게 아니라 피동 뭔가 당했다, 투 던져짐, 그 다음에 성격 성질할 때 성, 그래서 던져짐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던져짐, 예전에는 그걸 피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실존 철학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조각용 선생님 그 책에 보면 피투성 그런 말 나오는데, 던져짐, 네. 우리는 이 우주를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우주에 던져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대폭발에서 튀어나온 것들이 뭉치고 흩어져 있고, 그래서 태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명왕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안드로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인간과 안드로메다가 근원적으로 같은 존재다. 제가 여기다 안드로메다 쓴 이유는 뭐냐면요, 뭐 생각이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셨어요? 그런 말 속되게 많이들 하죠. 그래서 쓴 겁니다. 그 안드로메다로 인간이 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보통 사람들은 인간 뭐 생각이 안드로메다로 갔네. 그러면 정말 뜬금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드로메다하고 인간하고 근원적으로 같은 존재인데 안드로메다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인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우주의 우주 물질이니까 똑같은데 그러면 생각이 안드로메다로 가셨네요. 그러면 같은 걸 찾아갔네.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해서 사물을 진상 그 본래적인 입각점에서 보면 우주와 인간 이게 똑같 인간이 똑같더라는 거죠. 이제 지금 파스칼의 팡세를 기독교도가 아닌 실존적인 즉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이 우주를 볼 때 어떤 것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우주하고 내가 똑같은 것으로 저 우주하고 내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자각이 퍼뜩 들었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차라리 이 우주가 너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너는 요러요러한 점에서 달라. 그러니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을 안 해주고 우주가 정말 우리가 우주 밤하늘을 보면 아름답고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저 흔적도 없이 흔적은 있겠지만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운 적도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저는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런 적이 많아요. 그게 20대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해병대 있을 때 포항에서 근무했었는데 포항에 있는 해병대 그 보병 연대들은 그 양남 그러니까 문방 해종릉 그 근처로 해서 양포 고령포 흥해 뭐 이런 지역 흥해 그러니까 이 명박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지역으로 해안 경계 근무를 교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군사비밀 아니니까. 그래서 야간에 그 해안 경계 근무를 딱 이렇게 우리 연대가 그 할 무렵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시절이 그래서 내가 정말 근데 그때 20대 초반이라 정말 20살 때죠. 그때 이렇게 가서 서 있으면 아마 한국에서 82년이니까 전두환 때 아니에요. 전두환이가 기세 등등할 때인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스스로가 가엽고 그냥 X 같고 그래서 도피성 입대? 도피성 유학은 절대로 안 되던 시절이니까 도피성 입대 형편도 안 됐고 그래서 그냥 인생의 모든 게 더덕고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거기서 탁 밤하늘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 저 별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지도를 아이고 지도는 우리가 헬라스 세계도 아니고 뭐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기에 저 별과 저 하늘에 그 떠돌아다니는 저런 별구름 성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별구름 이런 것이나 별 다를 게 없겠구나 참 같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하고 뭐 그땐 대학생이 몇 안 됐으니 뭐 특권 의식이라도 가질만 하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이 철학과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갔지만 공부는커녕 맨날 전두환이 개새끼가 학교에다 전경을 그때는 학교 운동장에 전경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기차가 오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랬죠. 그래서 철학 공부라고 하는 게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대학 1학년 때 술만 먹다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결국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복학해가지고 선생님, 나중에 지도교수가 되신 선생님의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의미도 못 찾겠고 우주적인 의미는커녕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의미도 못 찾겠고 뭐 화목한 가족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요거 하나만큼은 저 선생님한테 3학년, 4학년 때 예, 딱 부러지게 배워가지고 나가야겠다. 저 선생님한테 4학기 연속 공부를 해서 그거는 진짜 딱 부러지게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쌍코피 내면서 예, 예, 공부 만빵으로 그냥 하고 졸업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더라도 이 대학교 3학년, 4학년 요 2년 동안 저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다는 것, 뭔가를 배웠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좀 덜 괴롭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했죠, 그때. 예, 파스칼이 우주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게 바로 뭐냐, 실존 철학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저는 파스칼을 실존 철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이 스무신을 찾아서 뭐,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 신학자들의 얘기를 베낀 것에 불과한데, 베끼더라도 그냥 베끼면 표절이잖아요. 저 나름대로 제 해석에서 베껴낸 거잖아요. 파스칼이. 그래서 제가 여기 142페이지 맨 밑에 그를 두렵게 하는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은, 처음에 물음이 그거잖아요.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다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그를 두렵게 하는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은 기독교도에게만 심각한 문제인가? 이건 이제 저의 물음이죠. 이걸 필립 셀리에는 그게 아니, 뭐 아우구스티니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우주를 우리가 들여다보자. 그래서 143페이지 우주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주를 생각해보면 우주가 안드로메다나 인간이나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뭐 하느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독교도가 보는 눈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냥 뭐 덧없다 딱 그렇게 가버리면 되죠. 사물 우주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아 내가 안드로메다를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쩔 거야. 내가 만들어낸 우주도 아니고 내가 이 속에 있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졌을 뿐인데 그게 뭐예요? 진상이죠. 그렇죠? 진리의 관점에서 딱 보면 우주 속의 인간을, 우주를, 우주 속의 안드로메다를, 우주 속의 인간을 존재의 진상에서 보면 두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쓸쓸함도 덧없음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파스칼은 그게 두렵다고 하는가? 거기서 파스칼은 이거를 두려움을 이겨내보려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게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이 그냥 그 사물을 존재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파스칼은 두렵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죠. 파스칼은 우주가 두렵다 그런다. 그래? 그 뭐 기독교도들은 그런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주를 한번 보자. 두렵긴 하네.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계속 뛰다 보니까 사물의 진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두려워. 그냥 그런갑다 해야지. 어떡하겠니. 그런데 파스칼은 그거다. 그런데 어떡하, 그런갑다 해야지 않아. 파스칼. 이봐, 파스칼. 그런갑다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파스칼은 아유, 그래도 두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더란 거죠. 그러면 어떡해. 너는 그러니까 기독교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라면 존재의 진상을 놓고 있는 것에도 매달리지 않고 없는 것에도 매달리지 않아야겠다고 할 것이나 마음을 놔버릴 것이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 이전으로 마음을 되돌려 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영혼으로 가려갈 것이다. 그것이 열반인데 아우구스티누스나 파스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성을 겪지 않는 신에서 벗어나 있고 신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 파스칼이 왜 기독교도인지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실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우주를 한 번 더 보니까, 그쵸? 그 우연함이, 우리는 그냥 우연하면 어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우연함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더라. 그게 바로 파스칼을 기독교도로 만들어준 그런 힘이죠.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런 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안 하는데 가령 아유,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공부가 힘들게 뭐 힘들어 재밌지.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 힘든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기쁨도 있어. 뭐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쁨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아 이걸 해갖고 돈 벌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지. 그냥 재미삼아 인생에 헛된 짓만 하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라는 그런 재미삼아 하면 안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건 우리 입장이고, 공부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고 뭐 고시공부 합격해서 뭐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힘들고 그런 거죠. 파스칼이 기독교도인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파스칼 얘기 처음으로 했습니다. 실존 철학의 입장에서 우주를 보는 것하고 기독교도 입장에서 우주를 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